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주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예쁜 애기 사진 몇 장 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예쁜 아기들이죠. 예, 공주 네 명이 그야말로 천사 같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저기 있는 저 네 명의 공주들은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두 명의 아기도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자매고 밑에 있는 두 명의 아기도 쌍둥이 자매인데 그것도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흑백 쌍둥이 자매입니다. 위에 있는 쌍둥이 자매는 2006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밑에 있는 쌍둥이 자매는 2016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쌍둥이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쌍둥이인데 인종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그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 있는 아기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저기 4명 쌍둥이 자매들이에요. 근데 언니 쌍둥이도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동생 쌍둥이도 언니들처럼 흑인과 백인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쌍둥이들의 부모는 영국에 사는 흑인 남편 딘 듀런트와 백인 아내 앨리슨 스푸너 부부인데 이 부부가 2001년도에 피부색이 다른 쌍둥이 헤일리와 로렌을 낳고 그리고 9년 뒤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흑백 쌍둥이 레아와 미아를 낳아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요 저 그 동생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확률이 1조 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확률이 1조 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기적이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요 저렇게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지만 피부색의 차이만큼이나 그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언니 쌍둥이들의 경우 백인인 로렌은 아주 활달한 말괄량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흑인인 레일리는 수줍음이 많고 아주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동생 쌍둥이들도 한쪽 아기는 아주 시크한 꼬마 숙녀가 되었고 또 한쪽 아기는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하루 종일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울보 숙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졌던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생김새도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생김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하는 짓도 달랐어요. 결국엔 야곱과 에서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도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참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8절로 40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두 명의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들 자매는 쌍둥이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마치 쌍둥이처럼 두 명이 꼭 붙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 명의 자매는 같은 장면에서 같이 등장하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들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즉시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들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는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다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마리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마르다는 뭘 했느냐? 그냥 집안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주연 배우로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마르다는 주연 배우, 조연 배우도 아니고 아니 엑스트라도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 1, 2, 3 중에 한 명 뭐 그 정도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의 자매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까.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데요.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서 꼼짝 않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마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마리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무 달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판이하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의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39절로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너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네 모습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겁니까?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무섭게 야단치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교만하고 거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벼락 맞을 놈들, 그런 뜻이. 또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표현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외식적인 모습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무섭게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름 연속해서 두 번 불러주십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공감의 표시다.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감의 표시란 건 무슨 말이냐?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속상한 거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예, 이렇게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감을 표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시라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안타까움의 표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내면에 담겨있는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마르다를 향해 얘야, 너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 네 마음속에 그런 모습을 담아두면 정말로 안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당신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내면에 담겨있는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비교하는 모습.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것은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인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예수라는 작품이. 그런데 이 베르메르 화가가 저 그림의 부제를 비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속마음을 이 베르메르 화가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자, 저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이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시선이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를 향해 있을까요? 아, 저 마리아 좀 보세요. 턱을 탁 해서 어쩌면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다른 데 안 보고 예수님의 모습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 그런 마리아를 향해 있지 않고 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을까? 그 이유는 마르다의 내면에 담겨있는 비교하는 모습, 그 비교하는 모습이 마르다야, 네 영혼에, 네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 너 X, 마리아 너 O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너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잘했다. 마르다야, 너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잘못됐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는 그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틀린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불러서, 일만 하고 있는 마르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네 동생 마리아를 좀 봐라.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것은 뒤로 하고 음식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내 모습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던 마르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신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다 말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을 했을 때, 무슨 말? 마리아와 자기를 비교하는 말을 했을 때 그와 같은 마르다의 비교하는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경건한 수도사가 사막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고 오로지 영적인 훈련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도사의 영적인 훈련을 방해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 수도사 눈앞에 보여주면서 욕을 했어요. 예수님 시험한 거하고 비슷하죠? 금식기도를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수도사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먹고 싶지? 먹고 싶지? 그런데 수도사는 끄떡도 안 했어요. 어라? 이 음식 가지고 넘어가지 않네?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했던 수많은 방법들, 의심, 공포, 물질, 욕망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도사를 계속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미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이 된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야, 이 바짝 올라가지고 최후의 방법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이보시오, 수도사 양반. 글쎄 당신 동생이 말이요,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최고 수장인 대주교가 되었다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수도사가 된 동생 녀석이 대주교가 됐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나보다 한참 모자란 동생 녀석이 뭐가 잘났다고 대주교가 됐단 말이냐? 도대체 그 녀석이 나보다 뭐가 잘난 거야? 그토록 경건하게 영적인 훈련에만 매진하던 이 수도사, 마귀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냈지만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도록 만들면서 질투를 유발시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비교의 늪에, 비교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은 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냐? 어째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초점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1절로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예, 지금 읽은 구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적용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습을 봉사로 보고 마리아의 모습을 예배로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예배를 우선시한다.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어요. 사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소개했었지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5대 사명 뭡니까?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교회는 전도에 중점을 둡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에 중점을 둬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공통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예배라는 것.
예배보다 다른 네 가지를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처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예배가 교회의 모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담겨진 핵심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주세요. 그 다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등호가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마르다 쪽이에요? 마리아 쪽이에요? 마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했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거 분명해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하고 마리아만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아니, 그거는 뻔하지요. 마르다는 일만 했고 말씀만 듣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만 들었잖아요.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말씀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41절로 4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저기 있는 것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 여러분,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마음이 흩어졌다. 너의 초점이 흐려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그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원래 마음이 흩어져 버렸다. 마르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심령의 초점이 흐려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원래 마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원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아, 우리 예수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내가 이것저것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르다의 원래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와 비교를 하다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원래 마음, 원래 초점은 흩어져 버리고 대신 마리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에 마르다의 마음 초점이 맞추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핵심 예배를 최우선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담겨진 핵심은 뭡니까?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전도와 구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그 밖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초점에서 벗어나버리면, 그런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헌신하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행복한 성도의 모습? 그죠?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러한 초점에서 벗어난 채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더 이상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헌신과 봉사할 때는,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을 꼭 붙잡고 예배드리는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을 마음 중심에 새긴 채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마르다처럼 비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초점을 꼭 붙잡고 예배드리며 주님 기쁘시게 한다는 초점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초점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